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3장 24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문은 왜 좁은 문이라고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면에서 오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문은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한편 힘쓰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공공시합에서 격투하다, 적과 싸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들과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다투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여정에서 날마다 사단과의 의로운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군사들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육신을 좇음으로 인해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함으로 인해 패배하게 되고 결국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실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크지요? 우리들이 현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게 되면 그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단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노아의 방주 때처럼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비록 현재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믿지 않던 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소유한 자들은 더욱 힘써 그 구원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26절로 가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문 밖에서 거절당한 무리들은 예수님과 안면이 있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대인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친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이 제시한 사항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을 친밀한 교제의 표현으로 여겼다고요. 하지만 본절의 무리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의 그 아주 그 좋은 교제들을 나누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제시한 것은 주께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응답한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인격적 친분도 없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한편 마태의 평행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구원을 보증해 주는데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본문의 조건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27절로 가보세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무리들은 자신들과 예수님 사이를 매개할 수 있다 생각할 사항들을 아마 하나하나 열교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단호한 대답은 전혀 우리 주님께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답은 25절에 이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25절에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그 외면을 더욱 비극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알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는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범죄자를 추방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처럼 최후 심판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부류와 지옥의 형벌을 맛보는 또 다른 부류로 양분되게 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좁혀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본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나름대로 철폐시키는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 즉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열조들과 함께 하리라는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선조들을 천국 잔치에서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과 일치하나 선지자에 대한 언급은 누가만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 위로할 길이 없는 비참한 영원한 절망에 대한 울음이고요. 이를 간다. 이건 여러분 증오에서 떠는 몸부림이거든요. 결국 본문이 표현하는 그들의 상태는 절망적인 최후의 차원을 넘어 주를 향한 강한 적대감까지 표시하는 최악의 상태임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랬습니다. 본절은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여러 문헌에서 이야기해왔던 하늘나라의 잔치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혼인 잔치를 뜻합니다. 동서남북은 전 세계를 뜻하는 표현이고 참여하리니는 만찬 석상에 비스듬히 누워 음식 먹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서술한 겁니다. 본래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여겨져 왔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본문의 요지인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또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믿고 그 명령을 쫓아갈 때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30절을 보실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좁은 문의 비유, 그 비유와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시작과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된 거 또 먼저됨, 이것은 처음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먼저된 자와 나중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선택받은 서민으로서의 유대인들은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아마도 이 본문을 보는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본문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체 집단으로서 뒤바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암살할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 지방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런 충고는 예수님의 대답에도 나타났듯이 진실된 것이 아니고 다 아주 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헤롯이 로마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적대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예수님을 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이었단 말이죠. 사실 이러한 충고로 헤롯이 예수님을 자기의 통치권 밖으로 쫓아내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한 몇 가지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께서 민중을 선동해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헤롯으로 하여금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기억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2절, 13장 32절로 가보겠어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우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짐승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도 간교함의 대명사로 여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헤롯을 여우로 부르는 것은 아주 그 헤롯이 협박과 속임수로 당신을 그의 관할 지역 밖으로 쫓아내려 한 그 교활함과 간사함을 주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라는 말은 예수께서 계속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열두 제자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그 두 가지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하는 말로 그런 당신의 사역이 무한정하게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밝힌 제3일은 짧은 시간 안에서 신속하게 또는 일정한 기간 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말은 끝맺는다, 완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분봉왕 헤롯의 일정표가 아닌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그 완성 곧 십자가상의 죽음과 사흘 내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여정도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인간의 일정표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추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3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갈 길이라는 예수님께서 그 표현한 방식은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길,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죄인 된 인간이 대신할 수도 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 길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이라는 아주 그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계신 거죠. 한편 여러분, 개역성경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표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반드시 무엇 못 해야 한다 하는 강조적 성격을 지닌 헬라어 데이가 그곳에 삽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보는 게 너무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것을 살려서 표현하면 내가 갈 길을 반드시 가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자신의 목적과 필연성에 대해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면서도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는 채 성실히 그 일을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에 쉽사리 위축되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3장 34절로 가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헤롯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있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선민도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한 심정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며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살해하고 돌로 쳐 죽인 주체로 묘사되는 그러한 또한 의미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이 탄식의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예루살렘 멸망의 책임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미닭이 병아리를 둥지 속에 모아 보호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는 문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탉과 그 새끼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되는 경우는 구약에 흔히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몇 번이냐, 또 얼마나 자주, 이런 뜻으로 빈도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한 구원사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사역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35절 말씀 봐보세요. 13장 35절 이제 마지막 절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받을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너희 집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포대로 AD 66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 폭동에 의해서 그리고 AD 67년부터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70년 8월 6일 성전이 파괴되고 헤롯이 세운 서쪽의 세 망대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성과 그 요새가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려는 자들을 향해 애통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초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 당할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 이 말은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들의 마음과 삶에 영접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도 회개할 때까지는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겠다는 즉 재림의 때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때임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